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장마가 왔다고 하죠. 또 오늘은 꽤 날씨가 덥습니다. 올 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또 무더위가 예상되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이 지금 내우 외환의 시기를 통과하는 중입니다. 또 중동에 전쟁이 나서 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국제적인 위기 상황이 또 펼쳐졌습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제공하시겠다 약속하신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또 가정에 삶의 현장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잠깐만 복귀하고 오늘 설교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기에 쉽고 빠르고 효과적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목적과 계획과 뜻을 품으시고 뱅뱅 돌아가는 길을 제시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지금 21세기 효율의 시대, 성과의 시대, 성취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 눈에 보기에 이렇게 하면 내 인생 잘 될 텐데 하나님이 왜 그 길을 주시지 않으시나, 왜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시나, 왜 때로 뱅뱅 돌아가도록 맴맴 좀 돌아가는 길을 걷도록 하시나, 그런 궁금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짓궂은 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요,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거의 아마 모든 성도들은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선하신 심술이에요. 이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심술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 보기에는 그게 참 우리의 느끼기에 답답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홀대하시나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광야의 여정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단단하게 다져가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걸 경험해요. 그래서 그렇게 효과적이고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길을 걷게 하셨구나. 시간이 좀 지나서야 그 모든 이치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광야의 길을 좀 걸으시더라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져주시고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그리하셨듯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짧게 좀 축약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그 효과적으로 빠른 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 저희 사진 한 번만 다시 보고 말씀드릴게요. 띄워주실까요? 지난주에 봤던 사진인데요. 이집트 북쪽의 고센이라는 지방에 여러분 보시는 왼쪽 위에 있습니다. 저쯤에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을 텐데 열 번째 재앙이 지나고 나서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저 빨간색 선으로 이어지는 지중해변길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길로 가면 한 7일에서 10일이면 분명히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이유가 있으셔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 길이 아닌 저 흰색 길이죠. 뱅뱅 맴맴 돌아가는 길을 허락하세요. 왜 이 길로 이끄셨나. 이제 그림은 내려주시고요. 제가 축약적으로 세 개를 말씀드렸는데 사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홍해바다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애굽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 일이 이제 14장, 15장에 펼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광야의 길을 시작하다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결핍과 마주하게 돼요.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계속 그런 여러 가지 결핍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대단히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결핍을 채우시죠.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구나. 광야의 모든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창세기 18장, 19장쯤 가면 시내산 앞에 도착하는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시죠? 말씀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시내산 앞에서 주세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물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말씀을 소화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이고 빠른 길이 아니라 이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데는 그러그러한 이유가 숨어 있었다. 우리는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대목 좀 설교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야기인데요.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그랬습니다. 광야 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광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어떤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또 어떤 기둥으로 불기둥. 자, 그래서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자, 그 다음 절 여러분이요.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이렇게 아주 참 웅장한, 마음이 웅장해지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지난 13장의 마지막 구절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일종의 그림 언어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구름기둥이라는 그림, 불기둥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아. 나는 너희와 늘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림 언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보이신 거예요. 네, 방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실까요? 제가 일부러 색을 칠해드렸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자,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니라.
근데 이 떠나지 아니하니라, 뭐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뭐 그렇겠지. 하나님 안 떠나시겠지. 근데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모른 척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와의 관계를 끊어내지 않을 거야. 이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 단어 떠나지 아니하리라에 나오는 이 떠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시.
무시.
예, 그런 단어예요. 뭐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놀랍게도 이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창세기부터 단 한 번도 쓰이지 않았던 단어를 이렇게 인용하면서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어떤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근데 잘 따라오셨는데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진면목이자 아름다움이세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는 인간이 신을 위해 수고하는 종교가 아니라 신이 인간을 위해 수고하는 유일한 종교다. 기독교의 탁월성이다. 근데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냐 하면 신이라는 존재, 절대자라는 존재를 인간이 끊임없이 만족시켜야 합니다. 뭔가를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이 그것을 충분히 그 어떤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한 상태에서 신이 인간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게 일반 종교의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전혀 아니세요. 우리가 뭘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아.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나는 너와의 이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 갈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성경 전체에 정말 아득할 정도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쏟아내고 계세요. 자,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열정과 열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자유함을 줍니다. 방종으로 이끄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이 마음을 부모의 마음에 새겨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부모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포기합니까? 내 자녀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속에 새겨 넣으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버릴 수 없고 떠날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새겨 넣으신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성경에 계속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지금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네가 어떻게 하든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정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신약과 이어지는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여기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까? 산들이 시작.
산들이 떠나며 아무도 그런 느껴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앞으로 한 번만 더 넘겨주십시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의 자비는 절대로 너에게서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의 이 화평의 언약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수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고 화평의 언약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해졌다 그 뜻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지고 밀어가시겠다. 하나님의 열심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 하나님, 이 아름다우신 하나님 정말 믿어볼 만한 분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 성도님들이 점점 더 풍성히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이런 우리 백성들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깊고 진한 마음이 군데군데 녹아져 있어요. 그 하나님이 딱 하나 부탁하시는 거죠. 나 너희 떠나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나를 떠나지 말고 나를 사랑하며 내 안에서 살아가라. 하나님은 그거 하나 딱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것을 삶 속에서 체험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쏟아내게 되는데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자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서 끊어낼 존재는 분리시킬 존재는 아무도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인생을 통해서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결국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성도로 다져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려도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도 내가 하나님을 소위 배신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이 언약을 밀고 가시는구나.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의 아버지로서의 그 관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 성도들은 그걸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회개가 필요해요. 군데군데 인생 속에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어떤 회개입니까?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 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제가 올곧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회개와 자복이 필요합니다. 자,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지 않았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어떻게 작용했는지 제가 민수기 말씀을 잠깐 인용해 드릴게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이게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모습입니다.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러니까 구름이 딱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비를 해서 행진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또 머물면 그곳에 진을 치고 거기서 머물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21절부터는 제가 새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자 마지막 절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를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아, 알게 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 좀 입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성막 위에 구름기둥이 있었죠. 근데 그게 떠오르면 채비를 해서 떠나고 또 그게 멈춰서면 거기에 진을 치고 몇 날이고 몇 달이고 머물러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는데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름기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해야 될지 없다고 해야 될지 가물가물하시죠. 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셨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지금 어떤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지, 어떤 길로 나가야 될지, 내가 떠나야 될지, 멈춰서야 할지, 이곳에 좀 머물러야 할지, 움직여야 할지 고민되는 성도가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일주일에 한번 목사의 설교를 듣는 걸로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에 상응하는 체험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공해 주실 거예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 교육자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2부 때 얘기했는데, 올 여름에 한 번 더 저희 교회 그 잠언 필사를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은혜도 필요하지만 지혜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지혜의 보고가 잠언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필사하면 한 달이면 다 쓸 수 있습니다. 표정이 안 좋아지고 계세요. 자꾸 뭘 하래. 근데 목사는 딴 걸 할 수가 없어요. 뭐 제 말은 안 들으셔도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직접 마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시고, 기뻐하라 하면 기뻐하시고, 하나님 신뢰하라 하면 신뢰하시고, 참으라 하면 참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을 따라,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그 여러분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져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놀랍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올여름에 좀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네, 벌써 좀 불안하시죠? 네, 시간 안에 완벽히 끝내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유명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야기의 이제 도입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볼 텐데요. 결국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지나듯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죠. 반대로 뒤따르던 애굽 왕과 그의 군대는 홍해바다 안으로 삼켜짐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숨을 대요. 그래서 이집트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드러내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제가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굳이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허락하신 것은요, 그런 어떤 심판에만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경 안에 감춰져 있는 두려움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번 주, 다음 주, 또 되면 아마 다다음 주까지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약간 스케치하듯이 도입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앞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선뜻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하십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데 명령을 갑자기 또 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자, 그 다음 어떤 단어가 나오죠? 돌이켜라는 말이 나옵니다. 돌이켜. 돌이켜는 어떤 뜻이냐면 갔던 길을 다시 돌아와라,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쭉 지금 길을 갔는데 다시 돌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지금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이런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게 학자들마다 조금 추정하는 데가 달라서 제가 이미지로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결정적이진 않아요. 근데 그 바알스본 맞은편, 자, 진을 치라고 하시는데 파란 글씨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어디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요?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랍니다. 여기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두 개 나오는 거예요. 어렵게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열심히 광야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너희 좀 돌아가라. 갑자기 가던 길을 돌아가래요. 이집트 쪽으로.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 바닷가 보이지? 그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고 좀 기다려라.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알똥말똥한, 알쏭달쏭한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하나님이 앞날에 있을 일을 이렇게 예언하세요. 바로가,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이죠.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할 텐데 어떤 말을 하냐.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도관에 든 쥐신세가 될 거다라고 바로가 이야기할 거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으셔서 이런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계신다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여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바닥하게 한지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군대를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제 요거는 뒤따르던 애굽 군대가 결국은 홍해 바다에서 수몰될 것을 이렇게 예견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5절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 바로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 이스라엘에 대하여 자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러죠? 변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고 나서 좀 며칠 지났는데 갑자기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소위 현타를 맞은 거예요. 아, 우리가 내보내긴 했는데 우리가 지금 뭔 짓 한 거지? 이런 느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야, 우리가 걔네 왜 풀어줬지? 그러니까 열 가지 재앙을 얻어맞고 나서 이제 제발 좀 떠나라 해놓고 며칠 지나니까 좀 정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야 우리가 지금 뭔 짓 한 거야? 걔네를 이렇게 풀어줬다고? 이게 말이 돼? 하면서 함께 의기투합을 해서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게 6절에 나와요.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래서 흙먼지를 자욱하게 일으키면서 이제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자 어떻게 하셨으므로?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조작했다 이 뜻이 아니라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에요. 내버려 두시면 본성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품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릅니다. 군사를 일으켜서. 그 또 하나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나갔습니다?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이집트를 빠져나갈 때에 그 모습을 바로가 떠올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이놈들 가만 안 둬하면서 뒤따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담대히 나갔다는 것은요, 이제 약간 의역이 되어 있는 거고요. 원래 의미는 이렇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나갔다 그 뜻이에요. 이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러고. 안녕. 이집트에 대해서 안녕. 우리 이제 간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승리자 퍼포먼스를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열 번째 재앙을 얻어맞고 제발 나가라 했을 때는 아 우리가 졌다 생각했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다시 본성이 올라와서 야 너희들이 손까지 흔들고 나갔어? 뭐 우승하고 금메달 따면 손 흔들잖아요. 퍼레이드 하지 않습니까? 금요양으로 나갔다 말이지. 그래서 분기탱천해서 바로가 군사를 이끌고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질문.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장막을 치고 있었다고요? 바다 앞에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백성, 이집트 군사가 쫓아오는데 뒤에는 바다가 있고 앞에는 이집트 군사가 몰려오는 그 한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겠는지 그 다음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9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둥둥둥둥둥둥둥 이제 막 군대가 따라오고 흙먼지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어떤 시청각으로 이제 애굽 사람들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느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올라오겠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잠깐 띄워주십시오. 앞에는 바다가 있는데 뒤에 지금 애굽 군대가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상황 누가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기껏 이집트에서 빼놓으셔서 빼내셔서 광야길로 가라고 하셔놓고선 다시 돌아가라. 바다 앞에 장막을 쳐라 해놓고서 세상에 애굽 군대가 막 따라붙는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제가 악담하는 게 아닌데요. 하나님의 아까도 제가 선하신 심술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심술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굳이 이런 방식으로 내 삶에 이런 상황을 펼치시나?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나? 우리 성도들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일러주는데요.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의 공포에 벌벌 떨었다 그 뜻이에요. 그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은요, 비명을 질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 여러분 잘 따라오셨어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정말 명제 경각에 사면 초과의 상황에 마주하게 하시나?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왜 짓궂게 하시나?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1절과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토해냈던, 모세에게 토해냈던 원망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원망에 사실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제가 어떤 단어를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읽어드릴 거예요.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그들이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모세에게 쏟아냈던 원망의 내용이에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동의가 되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한번 내용을 잘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반복됩니까? 자, 애굽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몇 번 나오냐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나와요. 애굽이라는 말이 세 번, 애굽 사람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1번, 2번 퀴즈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 가득히 애굽이 들어있다 1번, 하나님이 들어있다 2번. 자, 몇 번입니까? 1번이에요, 1번. 놀랍게도 그런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딱 펼쳐지자마자, 맞아.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속에서 내내 두려워했던 애굽에 대한 울렁증, 애굽에 대한 불안증이 다시 도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 번 더 잘라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 짓궂지만 직면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더라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어떤 두려움과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 성도들을 다져가시는 겁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면 그 두 절에 걸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계속 애굽 사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이먼 세이넥이라는 유명한 테드 강연자가 있습니다. 리더십 분야에서 상당히 유명한 분인데요. 제가 그분의 강의를 몇 개 들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인간의 뇌는 부정의 개념을 모른다. 한 번 더요. 인간의 뇌는 부정의 개념을 모른다.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질문 드립니다.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뭐가 떠올랐어요? 코끼리가 떠올라요. 네. 인간의 뇌는요, 부정의 개념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과 애굽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끊어주시지 않으면 광야 생활을 40년 하거든요. 40년 내내 애굽 사람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다시 한번 마주하게 하시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직면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구조를 가득 채우고 있는 애굽에 대한 두려움을 돌파하도록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김용현 목사가 두려움이 좀 있어 보입니까? 별로 없어 보입니까? 제가 완전 쫄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첫째, 놀이기구에 대한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랑 롯땡월드 거기 가서 바이킹을 타다 세상에 울었어요. 저희 아내는 막 와 하는데 뭐 옆에 보니까 제가 막 이러고 있는 걸 안 탑니다. 네, 왜 굳이 그 생명을 거는 모험을 돈까지 줘가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쪽의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좀 웃자고 한 얘기고 저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되게 짓궂게, 되게 심술궂게 제가 갖고 있는 두려움과 마주하게 하셨어요. 그 두려움 뭐냐면 저는 사람들의 평가에 대단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하면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우상도 있고 제 마음속. 그리고 조금 이건 제 개인의 깊은 고백인데 사람들이 보기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도 있어요. 근데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내가 너무 두려워지는 거죠. 그런 자신을 직면하는 게.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목회자로 또 한 사람의 성도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런 두려움과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그 두려움에 쫓겨다니는 성도로 살지 말고 두려움과 자꾸 직면하고 부딪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두려움을 넘어서라고 하나님은 자꾸만 저를 홍해 바다 앞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짓궂게 말하는 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것을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직면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꾸만 넘어서야 우리가 건강하고 단단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통해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어요. 두려움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압도하는 힘이 있어요. 방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엄습하자마자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뇌구조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저 애군만 남았을 뿐입니다. 두려움은 이미 경험했던 하나님의 권능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이미 맛보았던 과거의 은혜를 잊게 만들어요. 두려움은 익숙했던 죄 아래 노예의 삶이 광야의 자유보다 낫다고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직면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 두려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어떤 상황이 펼쳐져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의 꽃이 피어오르거든 그것 가지고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직면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홍해 바다 아래 길을 나타내 보이셨듯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로를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성도들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점점 성장시키셔서 단단한 하나님 나라의 정병이 되게 하십니다. 저도 그런 은혜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송태근 목사님께 목회 지도를 받았는데 목사님한테 두 번 되게 세게 혼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하셨던 유명한 그 지침이 뭐냐면 영윤아 너 너무 사람 두려워해. 너 너무 많이 사람 눈치 본다. 근데 그 이유가 있다. 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야. 저는 지금 이게 거의 1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제일처럼 선명해요. 왜냐하면 제 어떤 상황과 제 마음의 상태가 송두리째 소위 까발려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저를 살렸어요. 제가 완벽하게 극복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두려움이 있고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목회를 섬기면서 목회 활동을 하면서 직면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에 대한, 애굽에 대한, 바로 왕에 대한 두려움을 없이 하시고자 이스라엘을 광야로 다시 한번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바다 앞에 장막을 치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이 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안이 있으셨던 거죠. 하나님의 계책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모세. 하나님의 전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여호와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지금도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유일무이한 방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너희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를 부정해라 그 뜻이 아니라 두려움에 함몰되지 마라 그 뜻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라. 두려움에 속박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구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면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반복되죠. 근데 이게 신약으로 가면 어떤 말로 자주 나오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로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같은 이야기예요. 신약 성경의 유명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켜주실 거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려에 사로잡히지 마라. 두려움에 함몰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염려는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다. 메림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딱 찾아오면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이 둘로 쩍 하고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하는데라는 생각도 있지만 아, 내가 어떻게 빨리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이 작동하면서 마음이 둘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때 염려에 사로잡히지 마라. 염려에 함몰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실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는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자, 이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이게 그냥 가만히 서 있어라 이 뜻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다 이 뜻이에요. 너희 믿음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우뚝 서라 그 뜻입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아무 일 하지 마라 그 뜻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똑바로 서서 바라보라는 거죠. 마지막 명령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똑똑히 바라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모든 방법과 꾀를 내려놓고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허둥지둥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꼿꼿이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도록 해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다. 실제로 이 일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려움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제가 좀 묵상해봤습니다. 이제 설교 결론문인데요. 저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는 분 여기 계실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평가들, 그런 거에 취약한 분 계실 거예요. 그거 직면하셔야 합니다. 그거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야 단단한 성도로 다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어진 어떤 상황과 사태 속에 두려움과 염려를 느끼는 분 계실 거예요. 또 미래에 대한, 아직 일어나진 않았는데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와 걱정으로 오늘을 충분히 충만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물질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도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짓궂게도 자꾸만 그것과 마주하게 하십니다. 직면하게 하세요. 왜 그래요? 두려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 직면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법을 터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두려움에 함몰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 다시 한번 뚜벅뚜벅 떼어보십시오. 그 끝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방식으로 제가 더 설명할 수도 없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에 그분의 구원을 나타내 보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딱 하나 요구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어요. 시편 말씀 제가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자, 시편 56편 10절과 11절은 여러분이 천천히 선포하듯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어찌하리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여기 의지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타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 곳곳에서 신뢰하다, 의지하다, 의뢰하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제가 가장 먼저 주체적으로 성경을 암송했던 잠언 3장 5절에 그 바타흐라는 말이 쓰인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바타흐하고 의지하고 너의 명철은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 절 너는 범사에 그분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할 때 너의 인생길 지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두려움과 맞서 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 끝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뜻을 다 알지 못하여도 그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우리를 향한 배려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던 애굽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시고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앞에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 애굽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아름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 직면하여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좌며누고 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타흐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금은 드러나지 않게 하시는 그 홍해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바닷길 우리 성도들이 마주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위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치던 갑니다.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것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때때로 여러분과 그것이 직면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거예요. 왜 그러시냐? 하나님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홍해바다 아래 감춰져 있던 놀라운 길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그 두려움 넘어설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 염려하는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서 오늘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삶의 그 현실 가운데 광야 같은 그 현실 가운데 바다 앞에 가로막힌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나의 삶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하늘 백성의 삶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비교회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꼽아 살펴 주시옵소서. 인생 속에 쉽게 사라지지 않는 여러 가지 두려움의 제목들, 아버지 염려의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들 품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애굽과 애굽 사람들에 대한 바로에 대한 두려움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연출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사용하며 믿는 성도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제가 유익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저의 삶에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우리 아름비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들의 치열한 삶의 아버지 현장 가운데, 특별히 귀한 가장들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시는 그 구원과 마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극복하며 염려를 이겨내며 하나님의 성도로 단단하게 도전지는 우리 귀한 아름비교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청년들도 이 자리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도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인생 속에 놀라운 스토리를 써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을 마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놀라우신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만을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며 우리로 두려움을 직면하여 이겨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에 속한 가정과 치열한 너무나도 치열한 그 삶의 형편 위에, 현실 위에, 그리고 귀한 청년들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아름빛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